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성경책,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를 쓴 복음서 중에서 네 번째 복음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보충적 주님 내용의 복음서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을 주셔서 함께 참여하는 모두들의 심령에 주님 은혜를 주시고 유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일곱 영으로 온 천지에 주님 역사하시는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주님이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더욱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참된 성도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 말씀, 주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회는 횃불이죠,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전통 본문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는 유월절 식사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교훈과 기도를 마치시고, 자, 13장에 유월절 식사 내용이 나오고 있고 14장부터 16장까지 그 밤에 다락방 교훈이라고 하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 교훈이라고 말하는 그런 긴 설교 교훈을 하시고, 17장에는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아버지께 한 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 올리고 다 우리가 읽어보았고,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저편으로 가셨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시작하여 사해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드론 시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내는 평소에는 물이 없고 겨울에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에, 유대 땅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7월 말에, 이번에는 보통은 6월 달에 장마가 지는데 올해는 좀 없었다가 7월 말 이번 주 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제주도부터 그렇게 시작된다고 뉴스에 그러더군요. 그래서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을 우리가 강이라고 안 하고 개울 혹은 시내, 우리는 그렇게 골짜기 이렇게 번역했어요. 강하고 구별해서 강은 사시사철 물이 있는 곳을 강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그냥 말라 있는데 비가 막 오면 그게 콜콜콜 큰 시내 강이 되는 거, 그런 걸 골짜기 그러죠. 우리가 저 설악산 가면 그런 골짜기들이 있더라고요. 설악산에 평소에 물이 좀 말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이제 비가 오면 거기는 큰 물이 흐르는 그런 강처럼 물이 많은 것이 되죠. 그걸 와디라고 부르는 그런 시내입니다. 여기에 골짜기라고, 기드론 시내라고 번역했군요. 시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동산에, 그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에 가면 거기에, 지금은 이제 물이 없는 골짜기겠죠. 거기에 골짜기에 가면 거기에 산이 있는데 그것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중에서도 특별히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라는 거 알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주 예수께서 그 밤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그 밤에 거기서 약 3시간 기도하셨다고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1시 동안도, 또 두 번째도 1시, 또 1시, 그러니까 3시간이라고 보이는 그런 기도를 밤에 깊이 많이 하셨죠. 주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밤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밤이 마치도록 기도를 하시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죠. 문제, 기도 제목이 많아도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해본 것이 많지 않은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성경을 많이 주야로 묵상해야겠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다시 깨달아야 되겠죠.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그 밤에 간절한 기도로 그의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사람들이 강도라도 잡을 자들처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여기에 보면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표현했고, 다른 데는 검과 몽둥이, 그렇죠? 칼도 가지고 몽둥이도 가지고, 무섭습니다. 그 상황은 누구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음의 안정과 담대함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준비된 담대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겟세마네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의인에게는 잠언에 보면 사자같이 담대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항상 당당하게, 담대하게, 겁쟁이처럼 살지 않고 혹은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에 그들은 놀라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예수가 벌벌 떨고 겁내서 그렇게 할 것 같던데 나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7절 오십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셨고 그의 제자들이 잡히거나 다치거나 죽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죠. 다 죽인다면 겁나가지고 예수님 안 믿게요, 안 믿을게요. 그렇게 말이 나올지도 모르지요. 주께서는 과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검을 빼어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용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지.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또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영이라는 군대 단위인데 레기온이라는 군대 단위인데 열두 영, 열두 무슨 뭐 우리가 말하면 사단이나 뭐 이런 정도 되겠는지 어떤지 하여튼 열두 영이라는 로마의 군대 단위를 말하면서 열두 영 더 되는 열두 영은 대략 7,200명 정도 되는 그런 7만 2천 명 되는 그런 군인들이라고 하는데 7만 2천 명 12영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후 그 귀를 그 말고에 떨어진 오른쪽 귀를 예,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 갖다 다시 붙여주신 거죠. 예.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나와있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신 바가 있죠. 그래서 에이고 악하게 행하더니 잘 됐다. 쌤통이다. 쌤통이라네. 잘 됐다 그러지 않고 에휴, 저 악한 자가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동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죠. 더욱이 그가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지금 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잡히는 시간 때가 왔고 죽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항상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되죠. 지금은 주님께서 죽어야 할, 잡혀야 하실, 잡히실 때고 죽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 장인 제사장이군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결박되어 끌려가셨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잡혔다고만 되죠. 여기는 결박했다. 마치 죄인을 잡아갈 때 딱 손을 묶어서 가듯이 결박했다.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가 죄인들에게 결박당하시는 일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서들에게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보충적인 복음서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어봐야 좀 더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고 대제사장은 공회 앞에서 그를 신문했다고 증거하지만은 요한은 그들이 그를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보충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으나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백성들보다 더 경건해야 했으나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드나드는 그런 예배를 잘 참석하는 이들인데 심령은 부패되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까지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혹 믿음과 인격이 부족해서 잘못을 범할지라도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 나이값을 해야 된다고, 노인들이 바른 조언을 해야 할 터인데 나이가 든 사람은 여보게 젊은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닐세 하고 이렇게 좀 조언해 주는, 나이 든 사람은 그쯤 돼야 나이값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안나스는 나이가 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장인까지 되니 나이가 엄청 많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한 인물이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겠죠. 가서 잡아와라, 그렇게 안나스가 명령을 했겠죠. 15절 보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 문 지키는 여종이, 그 원문에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도 겁난 거죠. 나도 잡히면은 같이 저기서 결박당해서 신문을 당하겠, 나는 아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죄더라. 자,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잡히시는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멀찍이였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 다른 복음서들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과 아는 한 제자가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밤에 베드로는 문지키는 여종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밤은 추운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때가 추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시험은 종종 성도가 예상치 못한 때에 닥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잘 주목하고 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다 보다가 요 빈틈이 있구나, 그때 가서 딱 시험에서 까닥 넘어뜨리죠. 아, 사탄이 머리가 좋습니다. 사탄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틈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틈이 보였습니다. 여종의 갑작스런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큰 실수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부인했습니다. 그 밤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님의 염려대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멀찌감치라도 따라가긴 했지만은 그도 실수를 하고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19절 보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 니라. 예수께서는 안나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회당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쳤으니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하신 까닭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기 위해서이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리를 전해도 그것을 사모하고 믿을 만한 자들이 진리를 받고 깨닫는 법이지 아예 그 마음에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던져봐야 가서 그걸 밟고 만다.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돼지에게 진주를 줘도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 돼지가 알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안나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단지 그 정죄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고 그 앞에 비굴하게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곁에선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려면 먼저 그의 죄를 확증해야 하지요. 이러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확실하면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뜬소문 요새 말하는 가짜뉴스면 그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죄를 확증해야 합니다. 죄를 확증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잘못이며 큰 악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공간복음은 가야바 앞에서 되어진 일만 증거하지만 요한은 그 내용을 생략하고 안나스 앞에서 되어진 일만 보충해 증거했습니다. 25절 마저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해서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큰일 났습니다. 세 번째 또 다그치는 질문을 받을 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아니라. 곧 달기 울더라. 달기 그렇게 읽죠. 달기 울더라. 그 밤에 시몬 베드로는 세 번이나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난 예수님 아니다. 나는 아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정하였고 맹세코 나는 아니다 모른다 맹세까지 했어. 베드로 가련하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증인을 삼아서 말하느니 나는 모른다. 아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암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손에 장을 치신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베드로 해도 너무하다. 예. 그러면서 모른다. 나는 아니다. 참 사람이 약하군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제일 씩씩하고 용감하고 신앙 고백도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죽는데도 주님 따라가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와. 그 말 들으면 든든하죠. 내가 좋은 제자 한 명 뒀다. 예. 보디가드를 잘 뒀다.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도 자를 정도로 용기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도 별 수 없죠. 사람이다. 그만. 자기도 죽음의 위험 앞에는 모른다. 나 몰라. 나는 모른다. 내가 맹세코 모른다. 내가 알면 저주를 내가 받을 거다. 모른다. 그것이 인생이구나. 아, 그것이 대표적으로 제자를 대표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고. 네, 큰 소리 칠 것이.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보다 남을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은 그 밤에 주님 보호하지 못하고 다 도망쳐 버릴 것이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배려하셨죠. 그래서 내다,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나를 잡고 이 사람들, 제자들은 가게, 거기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잘 집에 돌아가게 그렇게 하거라. 나를 잡으러 왔다고, 나를 잡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보고 다 빨리 나 감사 나를 갖다 다 방패 마귀가 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가게 하고 나를 잡으러 왔다고 나다 내가 나다 주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배려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나 중심적이게 나를 위한 것이 그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다. 부부의 사랑도 형제 사랑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주의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 둘째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지만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검을 집에다 꽂으세요. 검을 꽂고 검을 사용하지 말라고. 검을 사용하면 검으로 다 망하는 것이다. 꽂고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틀고 다시 갔다가 오른쪽 귀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 중에 하나죠. 붙여서 고쳐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 악한 사람들 본보기를 하나 그래 했으니 그 다음 사람 또 올려면 와봐라. 너도 또 베드로의 칼을 받아라. 그래서 귀가 다 잘라지고 목도 잘라질 수도 있는데 아마 목을 쳤는데 피하느라고 귀가 잘라졌는지 그러니까 아 칼로 칼 싸움이 생기게 됐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을 오히려 베푸셨습니다. 귀를 떨어진 귀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모범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거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본을 친히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악을 악으로 갚지만 셋째로 우리는 친구가 우리를 버려도 낙심치 말아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니 주님이 참 속상했겠죠. 베드로 너 알아봤다. 네가 나를 그렇게 뭘 따른다고 그러고 주님 한다고 그러고 처음에 입에 바른 말이었구나. 사실은 진심이었지만 진심인데 사람이 약한 것이죠. 베드로가 거짓말을 입에 바른 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심의 말을 했을 터이지만은 사람은 다 그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밤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을 흘려 기도할 때 베드로도 같이 주여 우리도 도와주세요. 우리도 주님 배신하지 않게 주님 끝까지 죽는데도 정말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같이 땀 흘리며 기도했으면 아마 무장을 단단히 해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지키며 따라가라. 나를 잡으라. 나도 잡아가라. 그러고 같이 했을지 몰라도 기도 안 하고 피곤해서 잠만 자다가 그렇게 됐지. 우리도 그렇게 배신하기 쉬운데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배신자 베드로 때문에 속상해서 낙망해서 아이고 이제는 못해 먹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거 다 아시니까 그래도 낙망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친구가 우리를 버려도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자가 아이고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그래도 사람이 다 그런 줄 알고 진작 주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요한복음 2장 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진작 그렇게 알았으면 낙망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고 또 주님을 끝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고 또 하나 넷째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권력 앞에 비굴하게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돌벌 벌벌 떠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믿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 내가 그다. 또 주님께서 내가 사람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가르쳤는데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비굴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게만 살면 선하게 착하게만 살면 담대히 의인은 아까 그랬죠. 잠언에 잠언 28장 1절 말씀이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담대히 의롭게만 살아요. 바르게만 살면 사자같이 담대. 그게 멋있는 인생이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살고 담대하게 살다가 예, 그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 때는 딱 가는 것이지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비겁하게 비굴하게 구걸하듯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다가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여기에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것을 좀 생각했죠. 주님은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제자들을 배려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낙심치 않고 주님 자신의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주님의 지금 신문 받으신 잡히시고 신문 받으신 요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묵상하여 싸우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참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고 상대 중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를 정말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런 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신자가 있어도 낙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고 참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